시편 40편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4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하죠.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4절 같이 읽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부를 다해 주께 예배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 중에 다시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 나눕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질 주의 말씀이라도 각자의 삶에 들리게 하시고 또 삶에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나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표자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가 언제 이 시편 40편을 저술하였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압살롬의 난 때 지어졌다라고 주장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명한 것은 하나 있는데요. 본문에 그려진 이 다윗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2절 초반 부분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라고 말이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전에 처했던 상황들에 대한 표현인데 그가 얼마나 참담한 중에 놓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것도 둘로 나누어서 그중 기가 막힐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이 부분은 샤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문에 있는 이 샤온은 의외로 뜻이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소음, 소동하는 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샤온에 있습니다. 큰 바다에서 파도가 아주 세차게 부서지는 소리라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그 군중들의 소란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의 의미가 이 샤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의 해석대로 보자면 크고 소란스럽고 또 야단법석인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샤온에는 소름 끼치다 또 황폐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그 안에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뜻을 살펴보고 나니까 이 샤온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마치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 들었습니다. 우리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아주 큰 소리를 발하여 우리를 덮쳐오는 그 문제들 그리고 찾아와서 무엇 하나 남기지 않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의 그 성격.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들과 상황들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을 이 샤온이 한 번에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그 다음에 웅덩이 있죠. 여러분 원문으로 또 보면 이 보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보르는 감옥 아니면 퇴비를 묻어놓은 퇴비 무더기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근데 특히나 이 보르라고 하는 이 원문은 성경 내에서 한 단어 한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바로 무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르가 무덤이란 뜻으로 쓰인 곳이 시편 28편과 88편에도 있고요. 또 이사야서에서도 더러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힐과 이 웅덩이 이 두 뜻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인생이 아주 소란스러운 과정들 다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 그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뜻합니다. 이 시편 40편의 저자 다윗은 이전에 이와 같은 문제적 상황들에 직면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것을 기가 막힐 웅덩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수렁입니다. 여러분 수렁 어떤 곳입니까? 수렁은 늪처럼 단단한 기초가 없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땅이죠. 기초가 없으니까 사람은 그곳에서 제대로 설 수조차 없습니다. 바닥이 없으니까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끝도 없이 내리고 빠지는 곳이 수렁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수렁과 비슷한 성격의 장소가 한 군데 나타납니다.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말하는데 아주 깊고 깊은 곳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심연의 장소. 여러분 그런데 이 무적행은 결단코 긍정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무적행 어떠한 장소입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 보면 악한 영들이 임시로 그렇게 가두어진 장소로 그렇게 말하고요. 또 바울은 죽은 자들이 있는 그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죽음만이 가득한 장소가 바로 이 무적행입니다. 본문의 수렁이 바로 이 무적행과 같이 그렇게 깊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공포가 끝도 없이 날 에워싸는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러한 상황, 미칠 듯한 상황. 앞서처럼 다윗은 한때 자신이 처했던 소망 없고 암울했던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수렁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던 다윗, 결국 결론적으로 그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시편 40편 2절을 마저 좀 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40편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 다윗을 죄와 죽음의 공포와 소란만이 가득한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밑바닥도 없이 계속 추락할 일만 남은 듯한 그러한 삶, 처한 문제와 상황에 함몰되어서 고통만 나날이 늘어가는 나날들, 누구도 손 내밀어 도와줄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러한 상황 중에 놓인 다윗을 누군가 구원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어올리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끌어올리셨다라고 다윗이 표현한 그 고백의 이면엔 어떠한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너머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완전한 주님 능력만 강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끌어올려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요, 나는 없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의 의지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끌어올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찌하셨다 말합니까? 2절 후반에 마저 보시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죠. 주님은 다윗을 안전하고 평탄한 곳에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그를 서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역시도 철저히 주님만 인정하는 고백이지요.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와 상황을 극복하고 이렇게 내가 내 삶에 다시 일어섰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요. 미칠 듯한 상황 중에 날 끌어올려주신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나의 삶이 안전하고 평탄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지요.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보면 40편 1절 다윗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다윗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렸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히브리 문법상 같은 단어의 반복은 강조이니까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아주 확실한 강조를 주고자 다윗은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죠. 원문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히브리 원문은 카오키우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카오키우티의 원문을 직역하면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기다린 것이죠. 아주 오래된 기다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오래된 기다림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오래된 기다림 속에 그 말 속에는 또 어떠한 의미들이 좀 내포되어 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기다림에 대한 그것을 강조한 다윗의 시점과 이해에선 때로는 자신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매우 더디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으리라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림 속에 기다렸다라고 말했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기다림에 대해 그가 응답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 때가 더디다 느낀 다윗. 그런데 또 그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믿는 자에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딘 때 말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에게 이때가 제일 어려울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응답이 늦었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주의 응답이 더딜 때 믿는 자가 견디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가 더디다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전보다 더욱 크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렌즈가 우리의 영적 시선 앞에 더 씌워지면 돋보기가 물건을 크게 바라보게 만들듯 기다림 우리 앞에 문제를 더 크고 강하고 높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때와 섭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위기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개를 늘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4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죠.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4절에 있어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신 사람, 자기와 같은 인생 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석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신 인생들을 말하지요.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을 때에 그의 역사를 기다릴 때에 기다리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4절에서 다윗은 지금 알려줍니다. 두 가지로 이것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응답이 더뎌도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철저한 신뢰.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신뢰를 절대로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 그 칼럼에 글귀가 하나 실렸습니다. 저자가 인용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용구였습니다. 칼럼의 저자는 이 말이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의 책 중에 나온 글귀라 저자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저자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 스탠리 하워스의 상황에 대해서 저자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는 가정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된 고민, 극한의 상황들이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워스는 고통 속에서 끝끝내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인생의 어떠한 해답도 얻지 못했다. 칼럼의 저자는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요. 칼럼의 저자는 이 글귀를 인용하고 나선 일정 부분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스탠리 하워스의 말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하며 칼럼을 마무리하는데요. 칼럼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과정 중에는 답이 없을지 몰라도 우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칼럼의 저자는 그리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에서는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에는 우리는 이미 답을 아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답, 이 결론,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답 없이 보이는 세상과 삶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다. 칼럼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실 일, 그가 우리로 누리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까요? 너무 삶에서 먼 이야기들입니까? 그럼 본문의 다윗도 이와 똑같이 말합니다. 날 둘러싼 문제와 상황들 전부 다 심각합니다. 벼랑 끝까지 몰려든 듯한 삶입니다. 딛고 일어설 데 없어서 계속 고난 중에 고통 속에 파묻혀버리고 빠져들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인생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워서 가는 인생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이어도 너무 먼 이야기 같아도 예수 믿는 자라면 결국 나의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그가 약속하신 것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답에선 변함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처절한 인생을 겪었지만 결국 주께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경험하겠다 그리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늘 잊지 않으며 일평생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이 그의 시편에서 아주 많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어 살아왔습니다. 자기 앞에 우리의 삶 앞에 문제가 놓일 때에 그는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도 하나님만 붙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어 사는 인생 되려면 우리 안에 또 하나 확인될 게 필요한데요.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인정. 이것들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주의 답이 때론 더디다고 느껴질 때라도 그 시간 인내하고 버티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다윗도 이를 확인하는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5절의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미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숱하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보낼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광대하신 하나님, 내가 속한 분에 대한 철저한 믿음, 신뢰 그것이 우리로 주의 응답 포기하지 않고요 주의 때와 그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만듭니다. 기다림의 렌즈를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림의 렌즈를 우리의 영적 시선에서 벗겨내고 하나님보다 작은 문제의 실체를 우리로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이것은 주의 구원과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의 내적 조건인데요. 그와 반대로 외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4절 후반에서 언급되는데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좀 긴데요.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와 멀리하는 삶이죠. 주의 역사를 기다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입니다.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의지를 내면 이를 방해하고 뒤흔들려고 하는 외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교만한 자, 여기 다윗이 말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생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5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죠. 시작.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 당신보다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많아서 서로 연결되어 연합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경계하라고 한 이유는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고 나만 붙듭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내 것만 들여다봅니다. 이렇듯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 것 죄일 때 이러한 인생 사는 자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주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에 치우치는 자인데요. 원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탈자라고 하는 뜻이고 의역을 하여서 보면 영적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기 거짓의 히브리 원문은 카자브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카자브는 왜곡된, 그러니까 뒤틀린 관계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말합니다. 뒤틀린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 그런데 비단 인간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뜻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뒤틀어진 관계, 왜곡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이 단어의 특징이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왜곡된 관계, 뒤틀린 관계는 무엇을 말할까요?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잘못된 이단의 사상과 믿음 가진 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들과의 밀접한 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자세를 흐트러 놓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역사를 정말로 기다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하거든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며 이러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만 의지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기 스스로만 믿고 사는 인생들, 또 잘못된 믿음, 이단의 사상과 그러한 생각들에 심취되어 있고 따라 사는 자들과 멀리 해야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켜진다, 다윗은 말하는 거죠. 이를 깊이 유의할 수 있는 우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요소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 주의 도우심을 보게 됐죠.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죠.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부르짖는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간구한다고 들어주신 것 아님을 우리가 이때껏 살펴보았습니다. 순결한 인생의 간구를 우리 주님 들어주십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실지라도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도 있어야 되고 외적인 거룩함이 동반되어지면 그 삶을 주님께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본문 3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3절도 같이 읽죠?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인생에는 찬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러한 인생은 증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누가 시켜서 누가 등 떠밀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일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눌릴 듯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개인으로부터 전체로 확장될 것입니다. 보십시다. 내 믿음으로 내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내면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이들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삶을 우리가 지나가고 정말로 답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하고 순전한 인생들을 끝까지 지켜보시며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건져 올리셔서 그가 돌보시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웅덩이와 수렁 같은 문제와 상황을 우리네 삶에서 너무나도 자주 만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답도 내릴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주님 찾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만 믿는 자들과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진다 할지라도 나 홀로라도 주만 신뢰해 보려 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